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민특별대표가 22일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에서 이틀째 실무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두 나라 협상단은 비건 대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4시간 30분가량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대표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하노이 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1일 미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북한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에도 평화 유지 목적으로 미군 약 200여 명이 남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정 기간 평화 유지 임무를 지닌 소규모 병력이 시리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쿠르드 자치 정부는 미군 잔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류할 미군이 쿠르드 자치 지역을 보호하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병력을 이곳에 남겨두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약 2천 명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쿠르드 반군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IS에 승리했다며 오는 4월 말까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30개 이상의 경제협약에 서명하고 280억 달러에 달하는 합작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중국이 사우디의 친구이자 협력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러와 극단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빈살만 왕세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두 나라 관계가 우호적이었다며 지난 세월 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과 사우디의 비전 2030 정책이 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사절단은 중국 방문에 앞서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22일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나라는 전날인 21일 워싱턴에서 9시간 넘게 계속된 협상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막판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중국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다루는 양해각선 6건에 대해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기술리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무역장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르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중국에선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브라질 국경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21일 텔레비전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반정부 세력의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 쪽 국경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일 오전 브라질 접경지역을 경비 중이던 베네수엘라 군 경비대가 총을 쏴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1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경 넘어 콜롬비아 쪽에는 미국이 지원한 구호품이 쌓여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며 구호품 제공은 미국의 침략이라며 구호품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에서 농구는 아주 인기 있는 운동이죠. 미국에서도 농구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특히 미국 대학농구는 프로농구 못지않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즐겨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대학농구팀의 한 유명 선수가 경기도 중에 신발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밤 듀크 대학 1학년인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가 라이벌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와의 경기에서 이 경기 시작 약 30초 만에 왼발에 신은 운동화 밑창이 뜯겨서 발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슨 선수는 무릎을 삐는 부상을 입고 경기에서 빠져야 했는데요. 이 농구 대회 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흔한 일인데다가 윌리엄슨 선수가 신은 신발이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 사이의 운동화였던 점에서 더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람했는데 이 사고를 보고는 신발이 찢어졌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고요.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나이키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결국 다음날 나이키의 주가는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 나이키는 성명을 내고 윌리엄슨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9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12도, 신의주는 영하 1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13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농구 팬들이 운동화가 찢어지는 다소 황당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이언 윌리엄슨 선수의 빠른 쾌유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자, 응원가 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키라는 이름의 친구를 향해 넌 너무 멋있어 최고야 라고 노래하는 미키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토니 베이셀이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대표들이 합의 사항에 세부 내용을 놓고 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군 전면 철수 계획을 수정해서 이 소수 병력을 한동안 남겨놓기로 했고요. 이어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2020년에 재선 도전할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고위급 무역 협상 이틀째 회의가 22일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일이죠. 이 무역 전쟁 휴전 마감 시한이 임박했는데요. 양측 대표단이 지금 합의 사항의 세부 내용을 놓고 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언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6건의 양해각서를 양측이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는 중입니다.
네. 자, 첫날 협상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긴장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노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를 단장으로 이강 인민은행 총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이 21일 백악관 근처에 있는 아이젠하워 빌딩에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 각각 앉았는데요.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위한 사진 촬영 시간에 양측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또 양측 대표단은 첫날 21일에 9시간 넘는 이 장시간의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날 저녁에 협상을 마친 중국 대표단은 이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6건의 양해각서를 지금 마련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지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양해각서에는 전반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 통상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현재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또 용역과 농업, 환율, 또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양해각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나 미국 재계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이 산업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 진행된 협상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 문제였는데요. 일단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해 얼개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이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이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이 지식재산권 절취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두 나라 사이의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장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중국은 미국에 어떤 약속을 내놨을까요?
중국은 이 콩을 비롯한 미국 농산물을 연간 300억 달러 추가 수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미국산 석유도 이 수입을 늘리겠다고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22일 협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중국 대표단을 끌고 온 류허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좀 다른 직함이 붙었다고요?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 올 때는 대표단 단장이나 그냥 부총리 직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특사라는 직함을 붙였습니다. 류호 경제담당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 대표단을 계속 이끌어 왔었는데요. 이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특사라는 새로운 호칭이 붙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류허 부총리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시진핑 주석이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올해 67살인 류 부총리는 시 주석과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요. 시 주석의 경제 책사, 경제 참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류허 부총리가 지난달에 워싱턴 협상을 마치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까?
네. 22일 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을 예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류 부총리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열렸던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에 백악관을 예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류 부총리가 이번 3차 고위급 협상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난다는 것은 양측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줄곧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줄곧 긍정적인 전망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나 또 지난주에 플로리다를 방문해 대학교에서 연설했을 때도 줄곧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좋은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또 미국 대표단이 잘 해주고 있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3월 1일 이 무역전쟁에 관한 협상 마감 시한에 매이지는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럼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3차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지난 19일 이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날짜, 그러니까 3월 1일이 마법의 날짜는 아니다라면서 이 날짜를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서 지난 12일에도 미국과 중국 양측이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또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면 이 시한을 잠시나마 늦출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일부 남겨두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주둔 병력의 전면 철수 계획을 수정하고 일부 병력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약 200명 정도 소규모로 평화유지군이 시리아에 일정 기간 동안 남게 될 것이라고 짤막하게 한 줄로 전했습니다.
네. 자, 일정 기간이라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예, 구체적인 이 주둔 기간이나 장소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CNN 방송이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라크와 요르단 국경지대 그리고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 이 소규모 병력이 잔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원래 미국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전면 철수시킬 방침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를 격퇴했다고 선언하면서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신속하게 전면 철수시키겠다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말까지 모두 철수시키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내외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주요 강요들이 이 문제 때문에 사임하는 등 이 파장이 커졌었습니다.
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비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 시리아에 IS의 잔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을 도와서 IS와 지상전투에 함께 나섰던 이 소수민족 쿠르드 민병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터키는 이 쿠르드 민병대를 이 자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테러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빠지게 되면 이 터키가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리아에는 미군 병력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예, 지금 한 2,000명 정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일부 미군 장비는 이미 시리아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민족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18일 시리아 안정화를 위해서 시리아에 적어도 1,500명 정도는 되는 서방 측 병력과 공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IS 격퇴 전에 미국과 함께 나섰던 동맹국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 없이는 병력을 주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폴란드와 민회넨에서 잇따라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은 전략의 변화일 뿐이고 시리아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결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힘줘서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없이는 서방 병력을 시리아에 주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재선에 나서기로 했군요.
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오는 2020년 총통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지난 19일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건데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차이 총통이 연임 도전을 이번에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의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차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별로 높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친중국 성향의 국민당과 또 무소속 후보들에게 참패했습니다. 연금 개혁, 또 성소수자 문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차잉원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타이완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하지만 20%대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이 지난달부터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지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예, 타이완 공공여론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기준으로 35% 가까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차이 총통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이 지지율 반등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20%대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이 어떻게 몇 달 만에 이렇게 10%포인트 넘게 급등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예, 차이 총통이 올 1월 들어와서 연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념과 대타이완 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차이 총통이 이렇게 반중국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이 총통 측의 이런 전략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감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라면서 이런 전략은 결국 타이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지금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1949년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국민당이 타이완 섬으로 쫓겨난 이래 타이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두 체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주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이후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연초에도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 주석은 지난 1월 2일 연설에서 중국과 타이완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의 정도, 바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 통일을 방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차잉원 총통은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죠.
네. 이 차이 총통은 지난 2016년 타이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으로 선출되면서 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차이 총통 취임 이후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줄곧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네.
중국은 타이완 주변 해역이나 상공에 전투기와 함정을 출동시켜서 이 타이완을 위협하는가 하면 이 타이완과의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를 압박해서 국교를 끊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는 불과 17개국에 불과합니다.
네. 자, 만약에 차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하지만 총통 선거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이 타이완 매체 TVBS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당장 이 총통 선거가 실시된다면 차이 총통은 겨우 16% 지지밖에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 총통이 이 무소속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과 국민당 한과우이 가오슝 시장과 맞붙는 상황을 가정해서 조사를 벌였던 건데요. 두 시장은 각각 30% 이상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타이완 독립에 대한 타이완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타이완 정부가 조사한 데 따르면 이 타이완 주민 70% 이상이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군 예산, 건설 예산을 전용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인들 사이에서 우려와 함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당국은 이 투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제9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겨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요. 자, 미군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군 예산이 국경 장벽 예산으로 전용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구했지만 승인받은 돈은 14억 달러가 채 안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지대에 인도주의적 위기, 또 국가 안보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다른 행정부의 예산을 끌어다가 국경 장벽 건설을 쓸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생각인데, 전용될 예산 중에서 국방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총 61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군 건설 예산에서 36억 달러, 국방부 마약 차단 기금 25억 달러를 또 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군 건설 예산은 해당 회계 연도에 모두 써야 하는 다른 예산과는 달리 5년 동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 쪽에서는 전용하기 쉬운 예산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군 건설 예산이라면 이 특정 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게 아닌가요?
특정 사업에 책정된 게 맞습니다. 이 정부 감시단체 상식을 위한 납세자는 특정 시기, 특정 시설에 특정한 계획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예산을 끌어다 국경 장벽 건설에 쓴다면 해당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켄터키주 같은 경우에는요, 2019 회계 연도에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군 건설 예산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6,200만 달러는 군인 자녀를 위해 새로 중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새로 공군정보처리센터, 기관총 사격장 건설 등에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텍사스주는 보병훈련장, 그리고 군의료시설 건설 등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군 건설 예산을 받았는데,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그럼 어떤 계획을 전용할 건지 확실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밝히면서 어떤 계획에 예산을 전용할지 아마 이미 정해진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자신이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었고, 또 국경 장벽 건설이 더 중요하다는데 일부 장성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릭 셰넌 국방부 장관 대행은 예산을 읽게 될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 군참모총장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사실 연방의원들이 지역구에 이런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으로 켄터키가 지역구인 존 야무스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9일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비판했는데요. 군인 가족 그리고 군인 자녀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국경 장벽 건설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 예산 전용에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지도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지지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린지 그레이엄 상원 군사위원장 등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겁니다. 국경 안보를 이유로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또 기후변화를 이유로 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취소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준비 중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22일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의원 측에 따르면 2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이 결의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고요. 상원은 공화당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요. 실제로 거부한다면 이번이 취임 후의 첫 사례가 될 텐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의회가 다시 표결에 붙여서 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대로 결의안이 확정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의회 의석 상황을 볼 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진 뒤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제9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인데요. 침례교 목사 출신인 마크 해리스 공화당 후보가 905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리스 후보를 승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결국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관위는 21일 5-0 만장일치로 재선거를 결정했습니다.
네. 자,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재자 투표에 관한 건데요. 이 해리스 후보 측의 선거 참모인 레슬리 맥클레 나울루스 씨가 이 사람들을 시켜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모았고 임의로 기표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투표자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부재자 투표 용지를 다루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불법입니다.
네. 자, 해리스 후보는 여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해리스 후보가 21일 재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이 해리스 후보는 며칠 동안 선관위 청문회 과정에서 증언을 듣고 새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본 선거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에 금이 갔다는 점이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동안 이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자신을 승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꾼 걸까요?
네, 해리스 후보의 아들인 존 해리스 씨가 20일 증언했는데요. 이 다울리스 씨를 조심하라고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리스 후보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은 일이 없다고 했었는데 엇갈리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해리스 씨, 아들 존 해리스 씨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집안에 불화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는 아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뭐 눈물을 흘리는 등 이 감정에 북받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들이 27살로 아직 젊기 때문에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뭐 해리스 후보가 21일에 재선거를 촉구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자신과 고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물론 환영을 했죠. 이 댄 맥크리디 민주당 후보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선관위 결정은 노스캐롤라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크리디 후보는 하버드대 출신인데요. 이 태양열 에너지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입니다.
네. 자, 그럼 재선거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까?
네, 각 당의 예비선거 과정부터 새로 다시 다 치르게 됩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선관위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고 선거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서 이 제9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의석이 길게는 오는 9월까지 이 공석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해리스 후보가 그럼 다시 선거에 나갈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해리스 후보가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사실 올해 초에 뇌졸중을 두 차례나 일으키는 등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예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출마하더라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군이 겨울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미 해병대가 해발 2,440m가 넘는 캘리포니아 산지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이 가슴까지 쌓이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군인들은 눈을 녹여서 마실 물을 만들면서 극한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물리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최근 미군은 이 추운 곳에서 실제로 전투를 벌인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15년 넘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이 중동 좀 더운 지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더운 지방 전투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건데요.
네.
해병대 훈련교육사령부 사령관인 윌리엄 멀렌 소장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에 병사들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추운 지방 전투라면 어디에 염두를 둔 걸까요?
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입니다. 이번에 해병대가 훈련한 캘리포니아 산지는 위도상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었을 때 한반도 비무장지대 이 38선이 지나는 곳과 같은 위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훈련은 추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네. 자, 이런 환경에서 훈련을 하면 또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추위입니다. 이 따뜻한 플로리다 출신인 한 해병대 병사는 추워도 너무 춥다. 뭐 이렇게 AP통신 기자에게 털어놓았는데요.
네.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24시간 계속 끓여야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병사들 가운데는 뭐 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자, 미군이 중동에 주둔하면서 군복 색상과 문양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는 녹색이었는데 이 사막의 모래에 좀 더 가까운 색으로 바뀌었는데 자, 서론에서 전투를 벌이려면 군복도 좀 다르겠죠?
맞습니다. 뭐 흰색 겉옷을 입고요. 무기 역시 또 흰색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예.
눈에서 씻는 신발이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이용해서 군인들이 이동을 했고요. 또 눈 속에서 탄약이 젖지 않게 방지하는 법, 또 기관총을 눈 속에 파묻히지 않게 설치하는 법 등을 익혔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의 특징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추위뿐만이 아니라 이 훈련 방법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리 각본을 정해놓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체적인 그 목표만 정해놓고 병사들이 훈련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투 시에 예기치 못한 위협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훈련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이미 기지가 세워져 있고 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기지가 세워져 있고 또 이미 기반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래의 전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병사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중국과 러시아 등 좀 더 역량이 뛰어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드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해병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1960-7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밴드죠. 더 몽키스의 기타 주자 피터 톨크가 최근 77살의 나이로 사망한 소식이 알려져서 이 팬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더 몽키스의 대표곡 가운데 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난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노래하는 I'm a Believer 들어보시죠.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I thought love was more or less a given thing. Seems the more I gave, the less I got. What's the use in trying when all you get is pain? When I needed sunshine, I got rain. Oh,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Yes,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를 계기로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베트남에 새삼 눈길이 쏠리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과 베트남 관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베트남 관계의 시초, 인도차이나 문제.
1950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한 베트남 정부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Ho Chi Minh and his generals decided to fight the French at Dien Bien Phu, but on their own terms and at a time of their own choosing.
1954년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완전하게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네바 평화협정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55년 남베트남에는 미국 후원하에 응오 딘 지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미국은 프랑스를 대신해 지엠 정권에 대폭적인 군사 지원을 단행했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미 베트남 관계.
Swift and sure has been U.S. retaliation for communist PT boat attacks on the high seas. This is the Maddox, one of the two destroyers that were attacked while patrolling international waters in the Gulf of Tonkin near North Vietnam.
미국은 1964년 8월에 발생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965년 2월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은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했고 이해 3월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미군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장기화했고 그러자 미국 내 반전 여론이 확산하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명예로운 철수를 내세운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1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물러나자 결국 1975년 4월 베트남은 공산화됐고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후 대베트남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냉전 이후 두 나라 관계의 복원.
완전하게 끊어졌던 두 나라 관계는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베트남이 1988년 9월부터 미국이 베트남에서 미군 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수색하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1991년 유해 수색 작업을 위해 냉전 이후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Après des années de guerre et de destruction au Cambodge, c'est pour moi un plaisir une nouvelle fois à Paris.
이런 가운데 1991년 10월 캄보디아 평화 협정이 체결돼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당시 조지 H.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미군 실종자 문제에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2년 안에 외교관계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베트남 여행 제한을 일부 해제해 단체 여행과 사업 목적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1993년에 출범한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Today I am announc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Vietnam.
이런 가운데 1994년 2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대베트남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했고 마침내 미국은 1995년 8월 정식으로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000년 11월 베트남을 방문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We talked about our desire for Vietnam to join the WTO. And finally, I want to thank the Prime Minister for his government's willingness to continue to work on finding the remains of those.
이후 2005년 6월 판방카이 베트남 총리가 베트남 전 이후 베트남 정상급 지도자로는 최초로 미국을 찾아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우호적이고 건설적이며 다차원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미 베트남 경제협력 강화.
미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정상화한 뒤 1996년부터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Just a few moments ago, Ambassador Barshevsky and Minister Vu Quan signed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두 나라는 이후 5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00년 7월 무역협정에 합의했고 이 협정은 이듬해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없앴고 베트남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습니다.
Yesterday we announced a new trade agreement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that reflects American values and gives our working families and American businesses a fair shot.
이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5년 미국과 베트남을 포함해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TPP를 타결했습니다. 이어들어선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하긴 했지만 이 협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일련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두 나라 무역은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1995년 4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두 나라 교역액은 2017년엔 540억 달러가 됐습니다.
확대되는 양국 협력.
미국과 베트남 사이 협력 관계는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 두 나라는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7월 미 해군 소속 함정 세척이 베트남 다낭항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 7월 두 나라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an als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is fully lifting the ban on the sale of military equipment to Vietnam that has been in place for some 50 years.
그런가 하면 2016년 5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무기 금수 조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고엽제 피해자 보상, 지뢰 불발탄 제거 지원 등을 통한 과거사 극복,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통한 베트남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베트남 인권 문제 등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있지만 두 나라 사이 협력 관계가 더 밀접해지리라 전망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미국, 유럽연합 등의 인권 문제 제기에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두 번째로 도전한다고 선언한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올해 77살입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했고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1990년 머몬트주에서 무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07년부터 역시 무소속으로 이 지역 연방 상원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설명합니다. 이는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대외정책에서는 외교 우선주의자로 지난 2002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6년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TV 토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선에서 졌고 샌더스 의원을 누른 클린턴 전 장관도 대선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지난 2016년에 시작했던 정치혁명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대선 때처럼 국가주도 단일의료보험 도입,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그리고 대학 무상교육 등 진보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샌더스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 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베트남 관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최근 다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미국 영웅 영화 보면 꼭 평화를 해치는 악당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쁜 의도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Up to no good. Up to no good. Up to no good. Up to no good. No good. 안 좋은이란 뜻이죠? Be up to no good. 나쁜 일을 꾸민다? 비밀스럽게 나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Those kids are always up to no good. 저 아이들은 항상 나쁜 일을 꾸며 That business is up to no good. 저 사업은 안 좋은 일을 벌이는 거야. My friend is up to no good hanging out with those people. 그들과 어울리는 건 내 친구에게 좋을 게 없어. They looked like they were up to no good.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Those kids are always up to no good. 저 아이들은 항상 나쁜 일을 꾸며. That business is up to no good. 저 사업은 안 좋은 일을 벌이는 거야. My friend is up to no good hanging out with those people. 그들과 어울리는 건 내 친구에게 좋을 게 없어. They looked like they were up to no good. 그 사람들은 나쁜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어. 오늘은 up to no goo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i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롤링스톤스의 Satisfaction, 만족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